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개장과 함께 등락을 거듭한 끝에 결국 1% 이상 하락했으며 선전성분 지수도 3% 가까이 떨어져 만선이 붕괴됐습니다. 한국과 호주, 타이완,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증시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 증시는 3.6%가 올랐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0.25% 내린 4.6%로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를 촉진시키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인민은행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증시가 어제 3에서 5%씩 상승하는 등 일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과 기업 등을 사찰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번 사안으로 일본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사찰 활동을 구체적으로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 같은 의혹이 양국 동맹관계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스가 장관은 밝혔습니다. 앞서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미국이 아베 총리의 첫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 일본 내 35개 기업체와 정부 관리, 개인들을 사찰했다는 내용의 비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시리아를 계속 지지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언론 매체인 알 마나르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들을 강하게 신뢰한다며 이는 지난 4년에 걸친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또 미국을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을 저버리는 나라로 비난하면서 러시아는 미국과 달리 옛 소련 시절부터 한결같은 나라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시리아에 파견돼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 전사들의 존재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필리핀의 고위 군 관계자들이 오늘 필리핀에서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한 양국 간 군사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군 대변인에 따르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헤르난도 이리베리 필리핀 육군 사령관은 이날 남중국해 사태를 비롯한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과 볼테르 가즈민 국방장관 등 필리핀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면담했습니다. 가즈민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필리핀 선박들을 미군 정찰기가 호위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 등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주가 인종과 국적 등에 기반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경찰 수사 기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이 어제 발표한 이번 지침에는 경찰이 일상적인 순찰 활동 시 특정 인종이나 종족, 종교, 성 정체성 등을 범죄 혐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못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지침은 이 같은 개인적 특성들이 특정 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을 때만 적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군 복장을 한 무장 괴한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군 기지를 공격해 연합군 병사 2명이 숨졌습니다. 나토는 성명에서 오늘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의 나토군 기지가 공격을 받았으며 이에 연합군이 즉각 대응해 괴한 2명을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을 벌인 괴한들이 아프간 정부군 소속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아프간 정부군이 미군이나 다른 연합군을 살해한 사례는 수십 건에 달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개최될 남북 당국 회담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또 하부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서 상호 관심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한국 군에 내려졌던 최고 경계 대세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남북 고위 당국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그 합의가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함경 북도는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개최될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당국 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또 하부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가 되면은 거기서 상호 관심사 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로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와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사과와 유감 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해왔다며 구체적인 북한의 유감 표명 수준은 향후 회담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과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을 정례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당국 간 회담이 남북 간 현안들을 푸는 중심 협의체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회담의 형식과 의제, 시기와 대표단의 규모 등은 북한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역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 달 초에 실무 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10월 중순, 늦어도 10월 말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북한의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북한 관영 매체에 출연해 주례 도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중요한 것은 합의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 사항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며 북한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 합의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후속 조치를 봐가며 한국군의 경계 태세를 낮추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사실상의 연합작전 체제를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고려해 한국군 최전방 부대에 내려졌던 최고 경계 태세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남북 고위급 당국자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한국군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응징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적의 위협 수준을 고려하면서 경계태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미한 양국은 공동작전기획팀을 운용하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사실상 미한 연합작전 체계를 유지한 겁니다. 한국 국방부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과 최윤희 한국합참의장이 공조체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를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이 이번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1항에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정부 차원의 교류가 추진된다면 이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한국 국방부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의 후속 조치는 남북 군사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군사적으로 지원 및 보장하겠습니다.
한국군은 또 북한이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을 일으킨 건 체제 결속과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한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남북 합의에 따라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지만 당분간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입니다.
현재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였으며 우리의 UFG 연습에 대한 예년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UFG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북한군은 28일까지 특별 경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의 의연한 모습이 큰 힘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접촉에서의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새벽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됨으로써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국가안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촉즉발의 긴박한 순간들이었지만 또다시 이런 도발로 국민의 안위와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아선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원칙을 갖고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의 의연한 태도가 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안보 위기 앞에 온 국민이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장병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예비군들이 군복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애국심과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국 정부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이뤄낸 6개 항의 합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측면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북 감시와 대응 측면에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되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와 고위급 접촉의 시발점이었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우회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25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에 출연해 한국 측이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진지한 자세로 대하고 그 이행에 적극 나섬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정치국장은 그러나 한국이 근거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벌어지는 사태들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 행동으로 상대 측을 자극할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뢰 도발을 근거 없는 사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으로선 도발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일단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내적으로도 일단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도 끝까지 안 했다고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말을 바꾸면은 아마 천안함도 북한이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뭐 꼴이 되겠죠.
이번 고위급 접촉의 양측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보도문에서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 한국 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한국 측 군인들이 부상당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측은 도발 주체와 사과 입장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북한이 도발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도발을 부인하고 나온 것으로 미뤄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강제성이 없는 다른 합의들의 이행에 성실하게 나올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남북 간 합의 결과가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합의문 표현에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요한 건 남북한이 합의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25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사과와 유감의 외교적 어감 차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국무부가 두 단어의 차이를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이 그렇게 합의했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표현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남북한이 합의했고 긴장 완화의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they came to an agreement and that we now have an opportunity for the tensions to be decreased.
앞서 한국 청와대는 남북 간 합의문에 담긴 유감 표명을 사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미흡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가 이행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nd now our expectation is that we want to see it implemented and we want to see the tensions decrease.
커비 대변인은 또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남북한 합의 이후 육상과 해상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쿡 대변인은 이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미국 주도로 열리는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 준비와 두 나라의 국제무대 동반자 관계와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에서 열리는 항일 승전 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앞두고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 배경 등에 대한 한국 정부 측의 설명도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과 관련해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간 극적으로 타결된 이번 협상 과정에서 체제 정당성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추가 도발이나 긴장 국면 장기화의 구실로 삼는 대신 전격적 협상을 통해 급히 무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박근혜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북 원칙이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면서도 북한의 합의 이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차 한국석좌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유별난 집착을 이번 합의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규정했습니다.
I think it really speaks to how badly they really wanted those broadcasts to stop.
차석좌는 24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포격 도발로 인한 한국의 보복 사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오직 확성기 중단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한 건 매우 흥미로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확성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오히려 이를 구실 삼아 긴장 국면을 더욱 길게 끌고 갔을 텐데 남북 간 합의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차석좌는 김정은 체제가 정권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민감하다며 김정은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에 대해 북한이 보였었던 격앙된 반응을 상기시켰습니다.
They're very sensitive about the legitimacy of the leadership right now, I think. You know, we've seen this very sensitive reaction to the movie, the interview.
차석자는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한 인정이나 직접적인 사과 대신 유감을 표시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이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과거 도발 때 보였던 태도보다 훨씬 진일보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시 온통 확성기 중단에만 쏠려 있는 북한의 관심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 역시 이번 협상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정조준한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are afraid of the propaganda broadcast because they attacking the legitimacy of the regime and the regime.
코사 소장은 확성기 방송을 둘러싼 갈등 속에 북한이 새로운 한국과 맞닥뜨리게 됐다며 보복 조치를 공언하면서 더욱 단호하고 강한 태도로 나오는 한국의 기세에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북한의 출구를 제공하면서 지뢰 도발에 대한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은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물러서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지도력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이처럼 단호한 원칙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이명박 정권이 천명했던 대북 접근법에 맞닿아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give her credit. I think she's been a very forceful leader, but it started with the Imyongbak.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을 어느 일방의 승리라기보다 남북한 모두 이득을 본 윈윈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a win-win because North Korea has gotten the attention of the South, which is something it wanted, and has perhaps opened the door.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관계 개선을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고, 한국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특히 비교적 젊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는 남북 간 대등한 협상 과정을 국내에서 정통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의 유감 표명이 완전한 사과에는 못 미치지만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긴장 고조를 막았을 뿐 아니라 북한의 엄포에 굴복하지 않고 양보를 얻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say that she has handled this crisis well. She's avoided escalation. She's avoided capitulating to the North's.
박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더욱 중요한 양보는 사과 자체보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당국 간 회담, 민간교류 활성화 합의 등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의 밑거름이 될 환경을 조성하는 조치들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합의를 제대로 준수할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남북한이 9월 열기로 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첫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확성기 방송 중단 요구를 관철시킨 북한이 이후 가족 상봉 행사에 대가를 요구하는 등 태도를 바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누지 대표도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협과 교류 등과 관련해 약속을 어긴 전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며 앞으로 가족 상봉과 당국 간 회담이 실제로 열리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군이 북한의 돌출 행동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괌에 B-2 스텔스 폭격기 석 대를 순환 배치한 가운데 미군 지휘관들은 전쟁 계획을 재검토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웰시 미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 24일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군의 전략 자산인 B-2 스텔스 폭격기 석 대를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in the process right now of deploying three B-2s on a scheduled rotation to Anderson Air Base in Guam.
웰시 총장은 회견에서 최근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한 미 공군의 대응 계획에 관한 질문에 미 공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B-2 폭격기 괌 배치는 태평양 지역에 대한 순환 배치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은 앞서 지난 19일 성명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석대와 운용요원 225명이 지난 7일 미 중서부 미주리주의 와인먼 공군기지에서 괌의 앤더슨 기지로 순환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B-2 폭격기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투작전 수행을 위한 대비태세 훈련을 위해 괌에 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배치는 그러나 일상적인 순환 배치와 더불어 북한의 추가 도발과 돌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의 인터넷 군사정보 매체인 워싱턴 프리비커는 25일 미군 고위 관리를 인용해 B-2 폭격기 배치는 거시적 차원에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B-2 폭격기는 핵폭탄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를 최대 18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주요 전략 자산입니다. 대당 가격이 22억 달러에 달하며 최고 5만 피트 상공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표적을 겨냥해 최대 16개의 핵폭탄을 투하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 2013년 북한 정부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위기를 고조시키자 B-2 폭격기의 미한 합동군사훈련 투입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북한군을 압박했었습니다. B-2 폭격기 두 대는 당시 미 미주리주 와인먼 공군기지를 떠나 1460km를 비행해 남북 군사 분계선 인근에 접근해 모의폭탄 투하 연습을 실시한 뒤 복귀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자는 북한군이 B-2 폭격기의 훈련 참가 소식을 접한 뒤 이례적으로 자정을 넘어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하고 사격 준비까지 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만큼 B-2 폭격기의 위력을 북한군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가 최근 북한군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뒤 취한 전력 증강 움직임을 토대로 대응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24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최근 북한군이 취한 전력 증강 움직임을 주시한 뒤 한국 방어를 위한 전쟁 계획을 재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사시 어떤 미군 병력이 필요한지, 북한의 어떤 행동들이 미군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정보위성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주 폭격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뒤 여러 전력 증강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침투해 오는 항공기들을 탐지할 수 있는 일부 대공 레이더를 가동하고 군사 분계선 근처에 포대를 추가 배치했으며 중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의 잠재적 발사 준비, 수상함과 잠수함 전력의 최대 3분의 1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는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해 맞춤형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 계획이 B-2 폭격기 괌 배치와 더불어 미군의 한국 내 전력 자산 투입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은 앞서 24일 한미 두 나라가 미군 전략 자산의 투입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미군의 전략 자산의 전개 시점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B-2, B-52 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공격용 잠수함 등이 출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 방송은 그러나 미군은 B-52 전략폭격기의 미한 합동군사훈련 투입이 북한의 위기를 높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비행 취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추 구어홍 주한중국대사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방중 때 한중 두 나라 지도자 사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대사는 오늘 한국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중국은 조속한 육자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대사는 육자회담에 참여하는 다른 5개국과도 회담 재개와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의 의견차를 잘 알고 있고 양측을 적극 설득해 모두 받아들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과 관련해선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도 남북한이 평화적 자주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일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안보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25일 집단 자유권 등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심의 중인 참의원 특별위원회 출석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안보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베 총리의 같은 발언은 자민당의 야마모토 이시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야마모토 의원은 이번에는 한반도 상황이 진정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된다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철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김정은 정권은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제대로 작동하는 미일 동맹이 북한의 예기치 않은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협력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안보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수십 척의 북한 잠수함이 항구에서 이탈했다며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 5월 집단 자유권 행사를 용인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본 여당은 지난달 15일 중의원 특위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현재 참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승 기념행사에 한국 군 대표단이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한국 국방부 대표단은 합참전략기획본부장과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합참군사협력과장 등 3명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대표단이 중국 전승 기념행사의 군사 퍼레이드인 열병식을 참관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북한에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과 구호품을 지원합니다. 10월에 북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메리케어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북한에 의약품과 구호품 7천 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품이 오는 10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트너 대변인에 따르면 지원 물품은 항생제와 심혈관 관련 의약품, 임산부를 위한 비타민제, 아기용품, 겨울용 모자와 장갑 등으로 평양과 평안도, 황해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6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매년 4차례 북한의 의약품과 의료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3월과 4월, 6월, 10월에 걸쳐 총 437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번에 보내는 5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처음입니다. 아메리케어스는 6.25 전쟁 이후 미국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1997년 항공편으로 2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 물자를 전달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아메리케어스는 지난 1982년 설립된 이후 164개 나라에 120억 달러 이상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반도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방송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대북 방송은 특히 라디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방송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식전사회를 맡은 국민통일방송 아나운서 이경주입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제1회 통일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방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독일 통일에서 방송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대북방송 청취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김성중 단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간 주민 간의 소통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바로 방송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방송법이나 한국의 방송들은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좀 조망을 하고 준비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 열게 됐고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4명의 발표자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김명준 서강대 언론학부 교수는 한반도 통일과 방송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화행 동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독일 통일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이제 독일 통일이 1989년 그리고 90년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간의 역사적으로 방송이나 그 언론이 통일에 미쳤던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독일 사례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독일 통일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의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죠.
이화행 교수는 다만 텔레비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과는 달리 한반도에서는 라디오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은 이제 특히 텔레비전의 역할이 강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현실적으로 다른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동독에서 서독의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독일의 그 특징은 1972년에 빌리 브란트 수상이 그 동서독 간의 기본 협약 체결을 하면서 이 특파원을 상호 교환해서 그 상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협약 내용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텔레비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요. 현실성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라디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탈북민인 정현무 국민통일방송 부대표는 북한 내 라디오 청취 실태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듣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북한에서 얼마나 들을까 청취율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요즘에는 탈북자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4월달, 5월달에 한 100명 정도 미디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그분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분들은 북한에서 사시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거든요. 북한에는 다행히도 롱 기다린 라디오는 이제 가지고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음기가 달린 거 없이 딱 반도체 라디오만이다. 이거는 가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간첩 혹은 정치범으로 몰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기만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이건 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그런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상외로.
정현무 부대표는 대북방송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말했는데요.
구의력이라는 거는 뭐 지금 여기 뭐 남한을 비롯하게 해주고 전 세계가 지금 평화통일을 해야 된다.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을 안 된다 하잖아요. 물론 북한 당국도 평화통일을 주장하죠. 그러나 뒤에 돌아서서는 이민들한테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는 언젠가는 꼭 한번 전쟁을 해야 된다는 각오를 가져야 된다. 또 전쟁을 해야만이 우리는 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민들한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아주 방송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북한 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네.
이경주 국민통일방송 아나운서 역시 대북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정말 북한 주민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듣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요. 또 탈북하신 분들이 또 저희 방송을 찾아오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많이 노출되고 접할 수 있는 매체잖아요. 방송이라는 그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접할 수 있는 곳이고 또 한류 열풍이 불면서 북한 주민들이 또 라디오를 이용해서 USB나 이런 걸로 많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남한의 문화 이런 걸 쉽게 접하면서 그들과 융합될 수 있는 가장 좀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주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상임대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방송이 북한 고위급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미루어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은 향후 남북한 협상과 통일 준비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리고 확성기처럼 이렇게 소리가 직접 들리지도 않는 대북 라디오나 TV 전파를 이용한다면 북한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북한 전 지역으로 북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북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통일시대 남북한 소통과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토론회 현장에서 보유의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남북 간의 합의로 군사적 긴장이 풀어졌고 한국 사회 곳곳도 다시 일상을 되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서해 지역 어민들이 다시 조업을 시작했다고요?
네. 남북 사이의 긴장으로 또 태풍의 영향으로 발이 묶여 있었던 서해 5도 지역 선박들 오늘부터 바다로 나갔습니다. 지난 21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때문에 조업이 통제된 지 엿새 만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꽃게잡이를 위해서 통발을 가득 실은 어선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던 하루였고요. 경기도 연천 등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이 내려졌던 지역도 어제 새벽 합의 타결 소식과 함께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대피 권고가 모두 해제됐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학생들이 등교를 못했던 학교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DMZ 민통선과 그 인근에 있는 두 곳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 그리고 오늘 2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을 했습니다. 비무장지대한 유일한 학교인 대성동 초등학교와 그 유치원 그리고 민통선 북쪽에 자리한 마을입니다. 통일촌에 있는 군내 초등학교인데요. 본래는 그 월요일 24일이 개학일이었는데 고위급 접촉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긴장 때문에 학생들의 등교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학교들은 등하교 길도 일반 학교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출입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민통선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학교로 들어가는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출입이 허가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의 출입은 아직 제한돼 있어서 정규 수업 후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학교는 다음 주는 되어야 정상 운영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양에 갔던 한국 청소년들이 어젯밤에 돌아왔군요.
그렇습니다. 남북한의 긴장이 한창이던 때 평양에서 열린 그 15살 이하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여했었던 그 68명의 유소년 축구선수단입니다. 어제 저녁 8시가 넘은 시각에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남북 긴장이 최고조였던 때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평양 한복판에 열흘 가까이 머물러야 했던 이 어린 축구선수들, 그 부모들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별 탈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사회적 관심도 이어졌었는데요. 어제 그 입국장에는 아들들의 무사 귀환을 맞이하는 부모들, 또 선수들을 보는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의 행정 책임자들이 함께했고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경기를 펼치고 돌아온 청소년들을 취재하려는 취재진의 카메라도 가득했었습니다.
어른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한국 텔레비전에 비춰지던데 어린 선수들이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궁금하군요.
네. 보통은 축구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입국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한국 유소년 축구선수단은 우즈베키스탄 팀하고 평양국제축구학교 팀에 져서 준결승전에 진출하지도 못했지만 초미의 관심과 또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 남북한이 최고 긴장 상태에 있을 때 평양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카메라 앞에 선 선수들 남북관계 신경 쓰지 않고 긴장감 없이 경기에 임했다. 또 북한 쪽이 한국 선수들에게 식사나 생활 등을 잘 챙겨줬다고 말했고요. 1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북한 팀이 아주 잘 짜여 있고 힘과 스피드가 좋았다고 북한 팀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전하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함께 갔던 임원과 지도자들의 반응은 많이 달랐는데요. 한때 저녁 만찬 때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북측과 남측 인사의 자리 문제 때문에 마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 긴장이 깊어지고 또 포탄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이 대회를 진행하겠냐고 북측이 물어왔다고 하고요. 스포츠가 국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도구이니만큼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대회를 진행하자 이런 의지를 남쪽에서 전했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최근 나온 우표 이야기군요.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우표의 인물로 등장했다고요?
네. 지난 2013년부터 현대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주제로 기념 우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인물 시리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한국의 야구인, 문학계 민족 시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의 기업가가 주제입니다. 우표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인물은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지영 전 회장,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입니다.
네.
한국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12명의 인물 가운데 한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또 탁월한 기업가 정신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것이 이 우표를 반영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정주영, 이병철,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의 창업주이기도 하고 북한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인물이라는 점이 공통점이군요.
그렇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지영 전 회장, 98년 6월에 소떼 500마리를 실은 트럭 50대를 몰고 북한을 다녀온 인물이죠.
네.
삼성그룹의 이병철 전 회장은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리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이 생활 가전을 만들어내는 삼성전자의 원동력이 됐던 인물입니다. 남북한이 지난 70년 세월 동안 경제력에 큰 차이를 보인 거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 두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가 정주영 전 회장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고 이병철 회장으로서는 탄생 105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 이 우표에 담긴 두 기업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 경제 발전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주영, 이병철 전 회장 어떤 기업가인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요. 북한 강원도 통천군이 고향입니다. 이 실향민 기업가였죠.
네.
전쟁 후 불모지인 한국에서 조선소도 만들고 자동차 산업도 시작하면서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세계적 기업에 이름을 올려놓은 인물이고요. 삼성그룹의 이병철 전 회장, 이 한국 전쟁 후에 그 대구에서 생필품을 파는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그래서 한국을 정보통신, IT 공화국으로 발전시킨 그 인물이 바로 이병철 전 회장입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두 인물 각기 한 50만 장씩 총 100만 장이 발행되고요. 두 사람의 이 생전 모습과 함께 기업가로서의 그 철학이 쓰여져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을 일궈낸 기업가의 철학 궁금합니다. 어떤 말이 쓰여 있습니까?
네, 이병철 전 회장의 우표에는 기업은 사람이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주영 전 회장의 우표에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기업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장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지금 현재 그 삼성그룹이 경영하는 기업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적인 기업 현대를 일구어낸 그 진취적인 기상과 불굴의 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했던 그 현대그룹의 성장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주영 회장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정부 고위 관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급속한 황자 움직임에 대응해 아태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늘릴 것이라고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미일 정상 간의 통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얼마 전 불거진 미국 정보당국이 일본 정부 고위 관리 대상 도청 의혹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오늘 일본 언론에 밝힌 것인데요. 아직 미국 백악관에서는 두 정상 간의 이번 통화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미국의 일본 고위 관리들에 대한 도청 의혹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폭로 전문 매체인 위키리크스가 지난달 제기한 것입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비밀 문서에 따르면요, 미국 정보당국은 아베 총리의 첫 재임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일본 내 기업과 정부 강요, 개인들이 사용하는 전화회선을 수년간에 걸쳐 도청했다는 건데요. 도청한 내용은 미일 관계와 무역협상, 또 기후변화 전략 등에 관한 것이었다는 게 위키리크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도청 의혹을 인정을 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스가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도청 의혹을 인정했다고 밝히진 않았고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내에서 그런 논란이 생긴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요, 이달 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 총리와 통화를 했었는데요. 당시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부통령도 유감을 표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령한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미일 동맹의 신뢰를 해칠 만한 일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스가 장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이 같은 의혹은 두 동맹 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도요, 위키리크스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지금까지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에서 제기한 미국 정부의 도청 문건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은 것이 뭐 여러 차례 있었던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에 미국 정보당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독일 정부가 미국에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했었죠. 또 지난 6월에는 미국이 지난 3명의 프랑스 대통령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두 나라의 사이에 외교적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미국 정부는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는 그런 도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만큼 강하게 이번 문제를 제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오늘 통화해서 또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오늘 두 정상 간의 통화는 4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두 정상이 최근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와 금리 인하, 또 세계적인 주가 하락, 또 경기 둔화 우려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특히 협력 대응에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 두 정상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조기 타결을 위해서 협력하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네, 역시 주로 경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또 그 밖에 다른 안보 등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요. 미일 정상은 최근 남북한이 긴장 완화에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 북한 정세에 대해 계속 협력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고 하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문에 대해서도 담화문 전체 내용에 대해서 거듭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앞서 중국과 한국 등은 이 담화문 내용이 미흡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리 해리슨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필리핀을 방문 중인데요. 이 아태 지역에서 군사 훈련 확대 계획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오늘 마닐라에서 필리핀 군 지휘관들과 회담했는데요.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급속한 확장 움직임에 대응해서 아태 지역에서 군사훈련 또 인도적 지원활동 훈련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해리스 사령관은 미 국방부의 새 아태 해양 안보 전략을 설명하면서 필리핀 군 당국자들에게 그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훈련 확대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 또 말레이시아, 뭐 이런 여러 남중국해 국가들은 최근 중국의 확장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조차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고 있고요. 또 석유 시추 작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주변국들의 갈등이 고조됐었고요. 또 주변국들은 중국의 이런 확장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있는데 필리핀과 베트남 모두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서 미군도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훈련을 확대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해리스 장관은 오늘 필리핀 군 지휘관들과의 회담에서 필리핀과도 합동훈련의 규모 또 횟수를 늘리고요. 또 훈련의 수준도 높이기로 했다는 게 이 비공개 회의에 배석한 미군 관계자가 전한 내용입니다. 한편 레스티튜토 파딜라 필리핀 군 대변인도요. 오늘 미국과 필리핀 군 지휘관들의 회담에 대해서 전했는데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미국의 초점은 해양의 자유를 보호하고 충돌을 방지하며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기자 브리핑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면적이 최근에 급속히 확대됐다는 미군 보고서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공개한 아태 해양 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립한 인공섬 면적은 그 전에 파악됐던 것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2,900에이커. 1170헥타르에 달한다는 지적이었죠. 이는 미국 정부가 앞서 파악했던 2000에이커보다 45% 이상 넓어진 것인데요.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6월 이후 더 이상은 인공섬 매립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 중단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인공섬을 확대했는지는 이번 보고서로 이제 밝혀진 내용이 아니고요. 한편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런 중국의 확대 정책에 대해서 지적한 데 대해서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그런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인공섬에서 건설하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인도적 지원 등 민간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미국은 지금에서는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으로 산지 직송 배달되는 농산물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또 미사일 경납고에서 고급 아파트로 변신한 서바이벌 콘도라는 아파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